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을 내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또 목사가 인사말을 알려주니까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힘을 내세요도 좋고요. 우리 자동으로 여러분 자유에 맡깁니다. 주변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시작. 힘을 내세요.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성탄절까지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의 본문 내용을 다룹니다.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낯선 환경을 만나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군대에 입대해서 논산훈련소나 사단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려고 입대를 했을 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2년이 지나고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압송이 되어서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왔으니까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의사 누가와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호송했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베스도 총독이 보낸 조서와 자기의 보고서를 올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바울을 황제의 근위대에 있는 감옥 안에 가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베스도 총독이 보고하는데 바울이 비록 고소를 당했지만 로마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집을 하나 세를 내어서 그곳에서 일종의 가택연금을 하면서 그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재판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군인을 보내어서 그와 함께 거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주 범위가 집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믿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6절에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온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막힌 것이 있습니까? 또 잘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곳을 막은 것처럼 느낄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비록 고소를 당해서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로마 제국과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 로마에서 일어난 일 첫 번째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26절과 27절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도 그들은 옛날에 고지식한 유대교의 전통에 갇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그들의 꽉 닫힌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모두 여섯 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그 시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귀를 꽉 막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며 그들의 고집스럽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에 빠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무엇인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세상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제가 저 자신의 어떤 습관, 저 자신의 가치관에만 갇혀있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갇혀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가 갇혀있어요. 지난번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종교개혁지를 유럽의 이곳저곳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도착하니까 유럽에서는 현금을 거의 다 많이 안 써요. 뭐 독일 같은 데는 나이 드신 분들은 현금을 쓰지만 대다수가 카드를 씁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결제할 일이 있어서 카드를 한국식으로 생각했어요. 카드를 기계에다가 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 기계에다 대갖고 결제가 되나? 우리나라 생각하면 카드를 집어넣었다가 아, 계산 끝났습니다. 카드 빼주세요 하면 빼는 거. 이게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인데 유럽을 가니까 이렇게 카드를 들고서 이렇게 톡 하고 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톡 하고 된다고 계산이 되나 생각했는데 진짜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무 카드가 카드나 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그림이 있는 거 그거를 톡 하고 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대니까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젊은이들은요 카드조차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톡 하고 대니까 그대로 결제되더라고요. 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유대인의 전통에 가로막혀서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은 얻는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열이 났나 봐요.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었던 그 열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뜨겁게 불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라로 왔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계 선교가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를 세계 방방곡곡으로 보내어서 주님 오시기까지 열심히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에만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복음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에, 특별히 미얀마 쪽에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도 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특별히 교회를 두 군데를 봉헌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했고 지금 또 교회 한 곳을 봉헌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중국을 좀 알기 때문에 중국 사람에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은 선교적인 개념을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같은 중국 사람. 한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선교를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주는 것, 후원 받는 것, 이것을 선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직접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도록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선교, 주님의 명령 따라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나요? 그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단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어요. 자, 우리 30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온 이태라고 하는 것은 만 2년을 가리킵니다. 지금부터 약 1961년 전인 주후 61년부터 64년 3년까지 만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택이 연금되니까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집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판에 관여해 주셨어요. 2년 동안을 아무리 기다리는데도 바울을 고소했던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의 무리가 이 재판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로마 법을 사도 바울이 어기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에게 압력을 가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이 재판 관할이 이제 황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와서 이제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재판을 진행해봐야 많은 돈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 재판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호사든 아니면 고소했던 사람들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성립이 안 돼서 바울이 결국 무죄를 선언받아서 2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바울에 대한 소문을 이 로마의 귀족이나 고위층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귀족들과 그리고 고위층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면서 소문에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있던 그 집으로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사도행전의 서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머릿말이에요. 근데 1절과 2절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그 이전에 기록한 성경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3절에서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담대하게 알려주면서 예수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고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아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 가운데 삽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삶이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쪼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이 넘치고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8장으로 끝내기를 원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28장까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고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지역, 그리스 지역,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풀려났을 때로부터 5년 후에는 네로 황제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증거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우리가 잊지 말고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29장, 사도행전 30장, 31장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로 가슴이 불타는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갇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가깝게 있는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현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를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